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인이 살인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화가 나셨고, 그래서 가인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신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살인이 다름이 아닌 바로 제사, 예배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칼과 창이 맞부딪히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예배에서의 실패는 곧 형제와 이웃 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모인 것 아니라 이 자리에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재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구절은 그 이유도 밝히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그것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여타의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보이는 이방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 제사 의식의 중심이 재물에 있었거든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 그 종교를 만든 사람 혹은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 교주가 그 많은 재물에 실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들어올수록 그 종교 지도층들이 배불리게 되어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종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재물을 드렸든지, 어떠한 태도로 재물을 드렸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가 재물을 가져왔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죠. 그냥 재물만 제때에 차곡차곡 잘 갖다가 바치면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 재물을 들고 온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예배할 그 신에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어서 그 자기보다 좀 더 우월한 힘을 가진 그 신이라는 존재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데 그들은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신을 달래고 신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을 만족시킬 뇌물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 재물과 제사라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거래 같은 거였던 거죠. 인간은 신을 뇌물로 그 재물로 달래어서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신은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관계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에 따른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면서 재물을 취득하는 이 둘의 욕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가 작동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제사 드릴 때 재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로 하나님 자신이 배불리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그 재물을 드릴 때마다 이 재물이 너를 살리고 이 재물이 너를 지켜주고 이 재물이 너의 진짜 복이 아니라 이것을 받고 너에게 주는 나 여호와가 너의 진짜 복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사람이 헛된 재물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는 목적, 우리가 헛된 데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좋은 것이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붙잡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자유하게 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켜진 자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더 추구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자유함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식의 그런 종교 생활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가 들고 오는 재물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하며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수준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방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가지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고민, 생각에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군대 갈 거면 좀 일찍 갔다 오는 게 좋다는 거를 저도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당시 근데 제가 그 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뭐 12시 이렇게 끝나면 그 이후에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2시, 3시에 끝나면 그 사람들을 바래줄 사람이, 바래다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봉고차 운전을 잘했거든요. 제 맡은 일은 봉고차 운전해서 사람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운전이 너무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겨서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안전하게 차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돌아가고 가다가 포장마차 들러서 우동 먹기도 하고 그리고 늦게 돌아와도 피곤해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중간에 멈추고 제가 군대를 가면 그렇게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거 내가 한텀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 운전봉사 다 하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뭐 저 하나 있고 없다고 뭐 그게 뭐 교회에 뭐 그리 큰 뭐 공백이 있었겠느냐만은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섬기고 싶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24살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도 입학한 이제 신학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 가면 제법 큰 부대에서 군종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께서 늦게까지, 그러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사역의 길을 가신 분이셨는데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메시지가 포개지면서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왕 군대 가는 거 그냥 교회로 출근하는 군종병도 좋지만 그래 일반 병으로 가서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일하면서 거기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괜히 그래가지고 가서 군대에서 진짜 그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곳에서 참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감격을 참 많이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였다기보다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모두가 다 쉴 때 개인정비 시간에 이제 그때 쭈뼛쭈뼛 이 당직사관한테 가서 저 예배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야 너 뭐 대학원 다니다 때문에 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겨우 허락받아서 이제 교회를 딱 가면 그 밤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다 이렇게 살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훈련도 열심히 받아 잡초도 열심히 뽑아 장비도 다 해 이제 다 쉬라고 할 때 그때 돼서 이제 나는 뭔가 열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 할 거 하고 예배를 가는 거죠. 근데 그 갈 때 그 이 찬바람 맞으면서 저 군인교회에 불이 켜진 십자가를 보면서 가는데 그냥 가면서 참 감격스럽고 또 와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근데 제가 맡은 그 경계 근무 순서와 임무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간은 수요예배 시간인데 저 멀리엔 분명히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교회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저로서는 예배가 분명히 저기서 드려지고 있는데 저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를 못 간다는 것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진짜 낯선 경험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지만 그 시간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면서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서는 고참과 후임과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와,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배우는 것이 군대에서의 시간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재물 또는 예배 어떤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가인의 마음 상태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몹시 화를 내요. 4장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가인을 찾아가세요. 이어서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이들을 쉽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TV를 틀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달라는 대로 사탕 주고 간식 달라면 간식 주고 TV 보여달라면 TV 주고 그냥 아예 스마트폰 손에 딱 쥐어줘 버리면 애들 뭐 육아 고생스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거든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라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아요. 때로는 거절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그냥 남의 자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지금 완전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그냥 그래 재물만 놓고 가라 그러면 참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 가인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온 것을 그냥 괜찮다라고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대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르지만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심으로써 가인을 바로잡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해요. 나의 잘못된 동기와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게 참 감사하지 않아요? 친구도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도 나에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세상도 말하잖아요. 예배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도 세우시지만 동시에 죄의 민낯도 숨김없이 드러내세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옮겨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찬양해도 감격스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그 분노가 계속 내 안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내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이 어긋난 마음을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오늘 가인에게 그러셨듯이 가까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죽겠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 마음에 이미 사탄의 그 도전 앞에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죄 앞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가인 누구보다 가까이서 가인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면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현재 마주하고 있는 힘든 상황들 속에 만약에 한숨 짓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사실 내가 흔들릴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 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힘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삼킴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가인은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 죄에게 지면 안 돼 가인 하고 그를 붙잡으셨지만 가인은 침묵합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8절이 이어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결국 가인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후회해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이미 끝났는데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하셨던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날카롭게 정죄하면서 너는 벌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을 향한 긍휼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니? 너 어쩌다가 죄에게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었니? 너 어쩌다가 그렇게 무너져버렸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탄식 앞에서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미 가인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렇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버린 죄인 그냥 끊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끊어버리진 못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일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이 느꼈던 수치와 그 부끄러움, 죄로 인한 그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이 여기서 예표되고 있어요. 이 그래서 가죽옷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표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도 이 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처럼 가인을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찾아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표의 히브리 단어는 오트라고 합니다. 이 오트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시면 어쩔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증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증거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트, 하나님의 표예요. 즉 심판이 아니라 아니야, 너를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바로 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 출애굽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그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히브리어 오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 오트가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오트, 가인에게 주셨던 이 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표였습니다. 이미 끝났어, 나는 끝장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인까지라도 결국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바로 가인에게 주셨던 오트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한 구원과 보호의 결정적인 표는 바로 어디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죽을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오트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오트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마치 우리 마음에 도장을 꾹 눌러 찍으시듯이 너는 내가 지키는 나의 아들이야, 사탄이 아무리 너는 끝장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 아이는 여전히 내 딸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자녀라고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는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할 거라고 스스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도 가인도 끝까지 붙잡으시는 주님이시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주님이시라면 어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부르는 자를 어찌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얻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하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 기쁨으로 아들을 얻은 그 언어가 지금 가인의 이름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부모에게 기쁨의 아들이었고 얻었다 라고 탄성을 지를 만큼 즐거움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죄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망쳐지게 되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죄에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십자가 그리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꾹 도장을 찍어서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밤에 혹시 주님을 오해하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다 거절하시고 나에게 어려움만 주는 분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내보세요.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이 밤에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